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13장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척 긴 말씀이기 때문에 순서지에 나와 있는 발췌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 구석구석을 살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던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그 피폐했던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을 때 가지셨던 기대와 꿈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미약했던 그 민족을 구원하셨던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세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그 복, 삶의 현실을 나타내 보임으로 내가 하나님 됨을 드러내시겠다라는 소망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소망을, 그 함께 하심을 보는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셨던 분명한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취하는 것,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인데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거룩함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미연에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오랫동안 흘렀죠. 예수님 시대에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고 있는가? 바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피폐하게 된 데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근거지였던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전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어제의 사건은 우리의 육안으로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성전의 부정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소지하시고 청소하신 것이었다면 오늘 화요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켜 버렸던 근원지, 그 성전, 그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청결하게 새롭게 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통합된 사회였습니다. 한 개인이 그 사회의 모든 권력과 공고한 체제에 도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나의 생명을 포기, 이미 내어놓지 않고서는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화요일 우리 예수님은 그 서슬퍼런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눈초리가 매서운 그 성전을 향하여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가장 불편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역시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전통과 유전을 높게 여겼고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로 인해서 그 성전을 온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눈과 귀에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상당히 그 환경 가운데 대답하기 껄끄러운 질문들을 던지면서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화요일 벌어진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일하시는 일터에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늘 화요일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계십니까? 신앙 공동체인 교회라고 해도 꼭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바르고 정직한 길, 주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삶의 괴로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요,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나의 신앙의 양심과 내가 처한 현실에서 얼마나 괴로울 때가 여러분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셨고 당하셨다는 것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로서는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어떻게 그 현실을 대하셨는가, 더 눈을 뜨고 관심을 갖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너가 어디로부터 권위를 받았길래 그런 말과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느냐? 또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가이사에게, 그 시대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왕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맞냐? 아니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느냐?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또 부활의 문제로 시비를 지금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비거리의 핵심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이들의 생각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당신이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말과 행동들을 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시비를 거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내내 오늘 이 시비가 있기 이전부터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이들은 분명한 답을 지금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늘 아버지의 대리자가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요, 로마의 황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율법, 왜곡되고 변질된 그 사람들의 해석을 올바로 하나님의 정신은 이것이야라고 해석해주고 계시고 미래에 있을 성전의 파괴와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논쟁의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3년 공생애 기간 내내 수없이 많은 하늘의 지혜의 말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자신이 누구임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리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과 알량한 지식으로 지금 붙들고 책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책잡으려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18절에 보시게 되면 자신들은 부활에 대해 믿지도 않고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은근히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너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 삼는 것이야. 이것이 첫째고, 그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과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네 곁에 세우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에워싸고 있는 그 완고함이 진리이신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완고함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구원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일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토록 완고해졌는가?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깊이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조상들의 유전과 전통으로부터 그들이 듣고 배운 정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전달되어진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버린 그 정보가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어디로부터 얻고 계십니까?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세상에 흘러다니는 정보를 통해서 그 주님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듣는 그러한 정보, 그것을 오로지 의지하여서 그 안에 진리를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보, 세상의 정보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께 직접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이들이 왜 이렇게 완고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기분, 감정이 인생의 기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세상의 정보 때문에 이미 물들어 있는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더 이상 내 입맛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그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복음의 증거, 또 하시는 치유의 모든 사역들이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 삶의 진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감정과 기분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기준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왜 이토록 완고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이 아니었는가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지요. 이미 자기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어느 정도 있지요. 사회가 부여해 준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 선용되지 않고 진리를 오히려 거부하는 완고함으로 이 모든 것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들의 완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기준을 진리이신 그분 안에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기분, 감정들,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두어서 나타난 결과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완고함을 빨리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빨리 교체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회를 안타깝게도 이들은 놓쳐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고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특별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완고한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보듯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세상의 정보를, 또 나의 감정, 기분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내 인생의 진리의 기초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요, 그것을 예수님께, 이 예수님으로 빨리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들이 바로 완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완고한 사람만큼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항변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기회가 없었잖아요. 기회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우측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우편 강도에게조차도 그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이신 그분 앞에서 결코 완고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 오늘 말씀 앞에 부딪혀오는 나의 완고함을 보고 계십니까? 혹 우리 안에 여전히 삶의 기준을 예수 아닌 다른 것 붙들고 있는 완고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즉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완고함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러분 부드러워야 돼요. 막전엔 찐빵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목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웃들 앞에 부드러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가복음 기자가 즐겨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지요. 즉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발견되고 우리 앞에 드러나는 순간 우린 나의 주인을 즉시 바꿔야 합니다. 내 삶을 고치는 성도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근간이 오직 하나님으로 바로 잡혀지는 오늘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의 그 완고함이 있다면 즉시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처리되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이 되셔서 주님 앞에 막혔던 그 복의 통로가 열려지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막혔던 부분들을 주께서 푸시고 약속하신 은혜의 충만함과 삶의 복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려 십자가로 나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사이에서 일그러진 관계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완고함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닫혀진 마음이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이신 하나님, 아침과 저녁으로 온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세문한 교회가 주사랑 안에 더욱 연합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시며 교회 머리이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전교인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며 모든 교육자와 선교사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세문안의 온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성도로 서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교회 기도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후보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교회가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이들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는 북녘의 동포들과 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손을 펼쳐 주옵소서. 완고함을 버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